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암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해나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이 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워드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침대 비유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침대가 있는데 새로운 침대를 하나 샀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침대를 버리거나 그 방에선 빼놔야 내가 그 침대를 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침대가 두 개인 꼴이 되어서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럼 다시 좀 이어서 이런 고민 혹은 질문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해 주시길 바라시는데 내 마음을 비워놔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네가 네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하면 그 말에 동의는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막연하고 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민에 대한 뭐 답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고민을 좀 같이 나누는 기분으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오늘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자른 이후에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하면서 멈춰졌던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미리암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쳐들어오죠. 그렇죠? 미리암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끼리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제 또 강탈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미 바알과 싸우는 자로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통지를 띄웁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나팔을 불매라고 표현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이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 통지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신뢰해서 이번에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드온에게. 가장 많이 모여들었을 때 2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쳐들어오는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을까요? 내가 하루아침에 민족 지도자가 됐잖아요. 내가 싸우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여들었잖아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좋진 않았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왜요? 첫 번째,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 걸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뭐 무슨 촛불 집회 같은 데갈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던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생각도 난 그런 거에 상관없던 사람이라면 기도원도 난 그런 거에 상관없던 사람, 난 그런 게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군대 장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기도원이. 그렇죠. 세 번째, 적들이 약해요? 우린 2만 명이면 적이 10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 앞에 있어요. 인원만 많습니까? 아니요. 7년 동안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상태예요. 네 번째. 근데 이 2만 명은 왜 모였어요? 예전에는 안 싸우고 미리 포기했던 사람들, 예전에 진 기억 때문에 싸워볼 의지도 못 냈고 동굴로 숨었던 사람들이 2만 명이 왜 모였어요? 나를 믿고 모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걸 처음 해보고 상대는 너무 세고 사람들은 날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속 타는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죠.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메인 주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이거?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정말 이거 맞죠? 계속 이게 진짜 맞죠?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계속 이 기도죠, 그렇죠? 기도 초음의 병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미 말씀하신 가치라고 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널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믿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다시 여쭈어. 그럼 양털이라는 수단을 써서 다시 여쭈어 한번 기도하고 양털로 또 다시 여쭈어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언뜻 오해하면요, 이 기도가 되게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 기도를 배우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우리가 아는 기도원으로 바뀌죠. 300용사의 기도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기도원 이렇게 변화된 데는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물론 부르심의 장면이 있지만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세 가지 장면은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예요? 발을 잘라내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는 게이 기도고 세 번째 다음 주에 하는 게 300용사의 행동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원이 변한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 기도예요.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왜 대단한 기도고 배우셔야 되는 기도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맡아가지고 좀 이따가 정말 큰일 날것 같고 이 침은 바짝바짝 마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요. 한 가지 방향은 뭐예요? 한 가지 방향은 고백적 기도죠.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이제 발 잘랐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라인이 하나 있어요. 또 한쪽은 어떤 기도가 있어요? 또 한쪽은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미디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사. 저 땅이 갈라져서. 그렇죠? 옛날엔 10가지 재앙도 성경에 있고 그러던데. 그렇죠? 어떻게든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삼켜버려달라고.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나 힘들어요라고 하는 고백적 기도로 가고, 요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적 간구로 가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가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에 대한 기도로 가요. 이게 정말 맞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가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맞으면 난 목숨 걸 거예요. 이게 정말 맞으면 난 시킨 대로 싸울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고백이나 간구로 옆쪽으로 갑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권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권의 기도. 주권의 기도란 무엇이냐? 어떤 A라는 상황이 있을 때이 상황의 주권, 이 주권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도 있고 나의 판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 난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듣고자 하는 기도, 그의 판단을 배우고자 하는 기도, 그의 판단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걸 주권의 기도라고 해요. 이 주권의 기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기도원을 변하게 한 거예요. 현재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사라진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주권의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백적 기도는 많이 해요. 고백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기분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게 싫어. 여러분, 고백적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백 기도가 있죠. 근데 고백 기도에서 뭐가 포기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권이 포기되지 않죠. 간구 기도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도와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내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주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면 사실 주권의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는 주권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주도권을 뭐 훈련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주체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고 막 주관이 뚜렷하고 그러시잖아요. 다들 주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크셔서 내 주관을 놓질 않아요. 내 주관을 놓지 않으려니까 주권의 기도 없이 자기가 되게 약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나님 나 되게 힘들어요 라는 자기 고백에만 머무르든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 일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개선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70% 이상 여러분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려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과 협의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져 있어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을 내 멋대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해놓고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주 주도 선택은 내가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위로와 도움만을 구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대단한 기도예요. 기도원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원은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시는 겁니까만 두 번 반복해서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정말 반복해서 시키시는 것이 맞다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랑 싸우러 가죠.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주권의 기도예요. 주권의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조명의 은혜입니다. 조명이라는 건 그 예전에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엉뚱한 거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3번이라는 사실에 되게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7번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면 7번의 조명을 때려주세요. 그럼 내 시선이 3번에서 옮겨서 7번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뭐예요? 조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전 이걸 잘 못하고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뭔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권의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생각 전체가 뒤집어지는 환기, 전체 안에 공기와 내용이 바뀌는 환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다른 방향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권의 기도의 장점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응답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여러분 주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고백의 기도를 하건 간구의 기도를 하건 하나님께서 어떠신지 대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상의 묵상의 기도를 하건 삶의 생활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좀 이러신 것 같은데 막 강구를 하다가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셔서 강구를 하는데 뭐가 탁탁탁 꽂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강구를 하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기도가 이게 하나님 이걸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촉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촉이 오잖아요. 이게 되게 막 하는데 전혀 뭐 미동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허공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살 하는 이게 아닌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하거나 구백적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떠신지 대충 응답 비슷한 게 와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떠신지 대충 와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그 응답이 우리 안에서 되게 가벼워요. 가볍다는 게 뭐예요? 어, 난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나한테 무게감 있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안 해줄 것 같아. 어, 나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안 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중심에 무게감 있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변에 가볍게 자리 잡아요. 근데 주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이것이 좋은 길이구나라고 내가 동의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내 마음의 무게중심으로 그 응답이 잡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거워지는 은혜가 이 주권의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세 번째, 주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선량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서 이게 뭔가 탁탁 합이 맞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주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원의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주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 기도가 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우엔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이거는요 보이지 않아요. 구름 잡는 거예요. 좀 막연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대치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과 대치하죠. 보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대치한다든가, 보이는 신앙 생활과 대치한다든가. 아, 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 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난 성경책을 읽고 있어. 물론 그게 되게 소중하다는 걸뭐 저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내가 바른 기준,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이 내 안에 지금 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백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고백도 너무 중요하고, 간구도 너무 중요하고, 기독교적 가치관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하십니까? 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이 확실하시다면 내가 그것을 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 신뢰와 결단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기도들이. 그렇죠? 주권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장애물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왜 주권의 기도가 잘안 될까요? 뭐 이유는 이미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주권의 기도가 잘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90%의 판단이 내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견과 판단이라는 게 분명히 거기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나 주권의 기도를 드립니까? 판단이 안될 때나 주권의 기도를 드리죠. 이건 모르겠을 때. 근데 그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요? 그 부분을 해석하려면 전체가 리빌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번에 뭐예요? 라고만 자꾸 물어보는데, 4번에 뭐예요를 알려면 1, 2, 3을 잘못 풀어온 그것 자체를 지적해야 되는데, 4번만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권의 기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되게 대부분 많은 것들을 내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뭔가 그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방어 심리가 먼저 작동해요. 내 좋은 판단을 하나님이 망칠까 봐. 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쭈어봐라고 하면은 내 이 계획에 대한 방어가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더 바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실 거라는 생각보다 내 계획 망칠까 봐, 하나님이 여기 그만두라고 할까 봐, 하나님 이거 계속하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라고 할까 봐. 내 생각이 있으니까 주권의 기도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습니다. 주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처음 멀어진 두 번째 이유라고 하고다. 두 번째 문제라고 표현하면 신비주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래. 한국교회 안 좋은 신비주의 전통, 이렇게 신비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안 좋은 신비주의 전통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4년에도 어떤 뭐 가짜 전사님도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시고 그분의 계시를 확신하신 그 주권의 계시를 확신하신 분들이 해외로 도망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아직도 해외 체류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전쟁이 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신 다음에 전쟁이 안 나니까 사실은 전쟁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언론이 속여서 모른다고 하셨고 그 다음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안 나게 해주셨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라고 가셨고 그럼 이길 수가 없어. 네가 짱이다.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렇죠? 스스로 속은. 자기 마음의 소리나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 스스로 또 착각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신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이런 거 신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좋지 그런 신비 이런 거 싫은 그런 신비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한국교회에 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그 기복주의와 결합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는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 언더에서 흐르는 도도한 신비주의를 한번 경험하면 아 이거 되게 싫다 이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떠십니까? 라는 얘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식주의가 싫다고 해서 형식을 없애면 안 되고요. 제가 개척 첫 해 그랬다가 진짜 낭패를 봤잖아요. 형식주의가 싫어서 형식을 없앴다가 지금 그 형식을 다시 세우고 그랬는데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정부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래 정부를 없애자 얼마나 좋아 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 신비주의가 싫다고 해서 신비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작은 조명들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내 마음에 드셔서 아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돼 이런 게 신비잖아요. 내가 되게 완전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낙담되어 있고 힘들어 있었는데 내 기도 중에 마음 가운데 환기가 되고 새힘이 나고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이런 건 신비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때에 맞게 어떤 기회와 일들을 만나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신비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막연해서 아, 목사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양털 갖고 와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라는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막연함 혹은 실망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며칠 금식기도도 해보고 뭐 새벽 그 특새도 가봤고 했는데 저는 저한테는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마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 세 번째가 아마 가장 하나님들을 찾는데 실패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세 번째가 가장 이것들을 좀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 그래서 또뭐 그런 고민을 나누면 또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조언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런 조언을 받아서 입산 금지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고 뭐 무덤가에 가서 기도를 하러서 또 그래 보고 뭐 방언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것저것 하고 또 묵상 기도가 좋다고 해서 또 묵상만 한 3시간씩 해보고 촛불 켜놓고 하라고 해서 또 촛불도 켜놨더니 시력 좀 나빠진 것 같고 막 촛불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들, 방법론적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라는 그런 모든 방법이 전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이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10년, 20년 전보다는 주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운전이랑 비슷한 건데 운전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길에 딱 나왔을 때 상상되세요? 국가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길에 내뒀다니. 그렇잖아요.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나한테 면허를 왜 준 거야 도대체. 난 차선도 못 바꾸겠고 골목도 못 빠져나오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처음 운전을 하면 이건 진짜 지하철 타면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거의 다 데려다 주는데 내가 왜 운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운전을 언제 잘하게 됐니? 뭐 8주차야 12주차야? 아 그건 모르겠는데 1, 2년 하다 보니까 뭐 잘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잘한다고 좀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좀 깝치면 사고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겸손해지고. 그렇죠? 근데 좀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처음에 잘 안 돼도 어떻게든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뭐 통성을 하라고 해도 통성도 소리도 질러봤다가 목 아파서 잠잠이도 해봤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이 보면 어느 날 주님의 뜻이 좀 분별되더라고요. 또 분별된답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또 사고치고 그냥 겸손하게 운전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도 사고도 쳤거든요. 막 저 좀 이렇게 약간 좀 처음에 좀 첫 끝발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확 꽂힐 때 기도하면 탁탁 꽂힐 때 내가 막 찾아가서 지금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뭐 이거 하고 저도 그 짓을 몇 달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에 그때가 진짜 재미있는 젤 있다. 내가 성령 같잖아. 내가 가서 넌 그러지 않으신다 해서 정색하고 얘기하면 또 애들이 믿어.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설득력을 가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진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운 사기꾼들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지가 지한테 속은 애들도 많아요. 개인 진심이야. 문제는 걔도 지한테 속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야.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연애할 때도 믿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순간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진심이에요. 지가 속아서 그런 거야. 지한테 나를 안 사랑하는데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기에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가지 더 팁.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방식은 아닌데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해놓고는 스스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주권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주권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꺾고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는 주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가서 계속 고백해요. 전 이렇게 힘들고요. 전 이렇게 힘들고요. 전 이렇게 힘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 2박 3일 동안 뭐 기도원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만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 얘기할 틈도 안 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만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대화도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가장 큰 착각이요. 내가 내 가장 깊은 감정적 본심까지 확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될 거라는 착각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대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날 받아주기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완전 내 내밀한 속을 다 드러내버렸어.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나에게는요 수용과 거부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상대에게 두 가지 카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태도일 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난 너무 맞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 너한테 처음 고백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는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깊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께는 뭔가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막 근데 얘는 올 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울먹울먹해서 오자마자 막 자기 감정이 취해가지고 막 한 두세 시간 떠들어서 하나님 걷다 대고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힘든 건 나도 정말 알지. 근데 그게 네가 너 때문에 힘든 건데. 근데 이때는 조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상처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들이 뭐냐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내가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려고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기도원 올라가셔서 묵상만 하다 오세요. 잘 깊이 돌아보고 와요. 그럼 주의 뜻은 못 듣죠. 어떤 친구들은 강구만 하고 와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 기도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타이밍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견이 어떻건 난 이건 무조건 해야겠어라고 하잖아? 그럼 그땐 진짜 딱 무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됐고, 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겠죠? 근데 전 이거 할래요, 그냥. 전 이건 강구예요, 그렇죠? 제 수준과 한계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전 이게 좋아 보여요. 똥니 된장이 제가 찍어 먹어볼 거 알고 올게요. 그러니까 일단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구는 이렇게 그런 게 간구고, 그 길로 가실 거면 막 응답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고 아 죽이려면 죽여 막 이렇게 들이대고 내려와서는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한번 봐주고, 또 하나님 또 한번 봐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또 그렇게 한번 봐주시거든. 근데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엉뚱한 데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고백을 하려면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뭘 하는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아주세요. 그럼 힘들었을 것 같다. 네가 잘해서 네가 네 발등을 찍었지만 네 발등은 얼마나 아프겠니? 괜찮아? 오늘은 내가 네 발등을 찍은 네 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네 발등만을 갖고 얘기하면 네 발등 정말 아프겠다. 네가 찍은 그 발등.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근데요, 그런데요, 대안은 주권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찾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천히 주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강의적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주권의 기도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강의적으로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이 주권의 기도 중에 이 오늘 이 기도원의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털 기도예요, 그렇죠? 양털 기도. 하나님,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 가서 양털 하나 사세요, 갈 때. 그리고는 갖다 놓고 밤새 여기 이슬이 맺히면 이렇게 하시고 안 맺히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서 이슬이 맺혔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진짜 맺혔어. 대박. 어디 습도가 이거 어디 가습기 틀어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털기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 이슬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전 인생에 손에 꼽아요, 이슬 본 게. 뭐 농촌 선교 같은 거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정말 이슬이 쫙 내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잎사귀마다 이렇게 말라리.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매일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곳을 덮잖아요, 그렇죠? 모든 땅에 임하는 게 이슬이에요. 근데 그 이슬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수분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한테 이슬이라고 하는 건 이슬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이슬이 안 왔네? 이 좋은 이름인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슬은 되게 좋은 이름이다. 나중에 들어보라고 하세요. 이거 이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슬을 주관한다고 하는 건 세상 전체를 덮고 있고 그 덮고 있는 땅을 축복하는 그 의미가 이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로 이 사람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이슬로 이 사람에게 응답하려고 기드온이 얘기할 때는 기드온의 언어는 이슬 자체가 통치와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양털과 이슬한테 그런 언어가 없죠. 이게 뭐 이걸 뭐라 하냐면 언어 초청이라고 그래요. 내가 쓰는 언어. 여러분들이 쓰는 은혜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은혜의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게 은혜의 언어는요. 저의 은혜의 언어는 이해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전 방언을 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이 툭 튀어나왔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나? 왜 방언이 나오지? 전 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자꾸 말이 꼬여갖고 오늘 혀가 안 풀리나? 왜 그러지?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방언이래요. 그래서 이게 방언을 왜 준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방언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뭐 이럴 땐 좋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청 그 소리로 진짜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일주일 있다가 이게 환청과 뭐가 다르냐? 이게 그 환자들의 환청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증이 뭐가 있냐? 이게 계속 이게 들리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아니 환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목소리 뭐 이렇게 들렸는데 참. 그리고 저는 막 밤에 막 어릴 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정말 밤새 기도하면 그런 어떤 은혜의 감정 있잖아요, 은혜의 감정 딱 경험하고 아 그런 감정 막 진짜. 와 정말 내가 정말 하늘에 사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감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딱 경험하고 그 다음날 이런 종교 체험은 4대 종교에 다 있는데 이게 기독교만의 그 난 약간 이렇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신비의 언어라고 하는 건 되게 신비의 언어 자체가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이끌실 것이라는 선언이 잘 안 돼요. 제 언어는. 그럼 저는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냐 하면 이번 주에 뭐 광화문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갔다가 덕수궁에 한 2시간 앉아있는데 덕수궁 구석탱이 이렇게 앉아서 낙엽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묵상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내 안에 새로운 이해 막 누가 지금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소리가 전혀 들린 게 아니라 새로운 내 인생과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는 평강이 확 있을 때 전 그때 오히려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내 안에서 어떤 그런 게 딱 벌어질 때 저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막 이런 거 오거든요. 저는 야 이게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막 이런 게 저는 그래야 좀 와요. 그러니까 전 이해와 평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라는 사람의 언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양털 뭉치예요. 전 이해와 평강이 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이 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털 뭉치가 있어요. 여러분들마다의 양털 뭉치. 그러니까 주권의 기도를 드릴 때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유효합니다. 되게. 어떤 분들은 신비의 언어를 쓰세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환상이나 혹은 뭐 꿈이나 이런 걸로 이제는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난 잘 이해 안 되면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되게 확신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신비의 언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성향이시라면 신비의 언어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양털 뭉치니까. 어떤 분들은 환경의 언어를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언어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뭔가 일하시고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거라는 더 확신하신 분들도 계세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분명히 자기가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거 이루어졌더니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뭐 사실 내가 이래서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얼굴색 싹 바꾼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그게 자기 메인 언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 언어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에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혹은 신비로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신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응답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양털뭉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때에 맞게. 여기서 주의 상황,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구석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주의 상황은 뭐냐 하면요, 사심이 없으셔야 돼요. 양털뭉치? 하나님, 저는 미디안이 싹 없어지는 게 제 양털뭉치예요. 이런 식으로 사심 담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 하시면 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확 믿을게요. 근데 양털뭉치인데 약간 이러신 분들. 사심이 없어야 돼요. 또 갑자기 자기가 신비 언어를 쓰지도 않으면서, 성격상 신비 언어를 쓰지도 않은 분들인데 갑자기 옆에 애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방언하고 꿈꿨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나 저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저거 하나님 나 저거 원래 사고 싶지도 않았으면서 옆에 애가 사니까 갑자기 막 저러는 거. 환경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환경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옆에 애가 환경 언어로 뭔가 응답하는 나 저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 가끔 재밌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발견하시고 그 양털뭉치를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증인 같은 성격에서는 꿈 이런 거로 꾸게 하셔도 아,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신비의 언어가 잘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인도, 민현이 같은 경우는 좀 환경 인도 하셔도 좀 지나면 꿈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뭔가 정서적으로 마음에 얘기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내 양털뭉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보기엔 기도는 좀 황당하잖아요. 양털에 이슬 맺혔다고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까? 이게 그 사람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언어에 맞게. 오늘은 강의적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결론부로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면요,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 말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말고,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 저는 가끔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목회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난 패닉이지. 아, 젠장. 이제 좀 할 만한데. 그만하라고? 그럼 아예 안 물어보겠죠. 난 그만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어떤 목회를 하길 바라십니까? 제가 그때 응답을 받고 글을 썼었는데 제가 계속 이 글을 쓰는 게 맞나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게 맞나요? 내가 다 결정한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주 관심사의 부분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전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권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걸 시작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시작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생활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고백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들 관고도 있으실 것이고 그거 절대 멈추지 마시고 좋은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예요. 주권의 기도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서에 좋지 않아요. 지금 누구 밑에 계속 까는 건 내 정서에 안 좋거든. 그러니까 주권의 기도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구 대신에 고백의 기도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만 아니라 주권의 기도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위, 난 아래 이걸 선명하게 하고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간단하게 주권의 기도의 3단계는 뭐예요? 신뢰의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다 알지 못하는 한 명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앞에 겸손이 서는 이 주권의 기도의 첫 단계고 두 번째는 정직.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좀 쪽팔리고 무섭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자기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라는 두 번째는 정직. 세 번째는 간절함. 한번 해보고 이러는 거 말고 간절함. 하나님께서 어떠신지를 알아야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텐데라는 하나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대답 없네? 그럼 됐고 내가 알아서 하지 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되게 좋은 단어가 여쭈어 여쭈어 여쭈어를 계속 반복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 봅니다. 그렇죠? 이 기도원을 기도원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 내가 이렇게 주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팁으로 혹시 확신에 대해서 항상 뭔가 부족하시다면 가끔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제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 언어로 얘기해 주세요. 좀 환상의 언어로 써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내면의 평강과 이해의 언어로 써요. 하나님 저에게 이해와 평강의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상황의 언어로 써요. 상황을 주세요. 사심 없이 내가 이걸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언어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알아가시면서 그 뜻에 협력하실 때 그 뜻에 협력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잠시나마 그 주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 찬양할게요. 아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는 왕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 왕이라는 어감 우리가 잘 몰라요. 왕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왕이라는 그 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가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저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바른 판단을 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예요. 그렇죠? 왕 대신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권의 기도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 나가리 왕 대신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오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권을 왕대심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를 따를 때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나갈까요?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10분만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목들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목들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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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꺾고 하나님 높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백과 간구 가운데 높아졌던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아버지 창조자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내가 종으로 왕 앞에 섭니다. 종으로 주인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내가 백성으로 왕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그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내가 왕 앞에 섭니다. 아버지 왕 앞에 아니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이 저를 주관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하신 나를 주관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고개를 들여 내가 좋아하리니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주의 명령하신 나를 주관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면 내에서 어떻게 단 한 걸음을 내어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이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것임을 내가 알기를 아버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하실 것이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조화를 기리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조화를 기대하고 지금 내가 주 앞에 조화리면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고 주여 이대로 제가 다시는 국군을 세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고백의 기도는 친구의 기도예요. 내 감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저 간구의 기도는 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의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왕 앞에 백성처럼 주인 앞에 종처럼 조화려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아니면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으시고 조화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한번 말해보세요. 계획이 뭔데요? 좋은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친자게 가르쳐주시지 친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리는 거예요. 왕 앞에 주인 앞에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 대신 주님 앞에 조화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그 가시덤불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는 그 가시덤불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는 그 넝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조화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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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 하시옵소서. 2분 정도 짧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설교와 기도의 인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꼭 해야 되는 기도는 오늘 고백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해야 되는 기도는 간구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도 좋고 간구도 좋으니까 오늘 교회 문 들어와서 생각난 거 마시고 교회 문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되고 기도하고 가셔야죠. 하나님 이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도 되고 나 이거 필요해요. 간구하셔도 되고 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저 돌아간 자가 없이 모두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고백을 드리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돌아가는 자 없이 아버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게 한 주간 버텨온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저 마음의 어려움과 피로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관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피로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 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주님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이 문제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나 내가 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 때 맞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 중보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인생의 기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중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희가 주를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자주 주님을 낮추어 보며 마치 나와 같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논쟁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게 아버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시나 나의 왕이시오니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오니 왕이여 말씀하소서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인이여 말씀하소서 종이여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선명하신 인도하심 그 주권의 은혜를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내 짐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었던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는 모든 혼란의 가치덩굴이 제거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밝고 단순한 은혜의 길로 회복된 것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슴에 내면과 삼간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또 잠깐이나마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오니 삶의 무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관계의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누군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도 왕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희 왕이시옵소서. 저희 왕이 되시옵소서. 이 애간한테 왕이 되셔서 저희가 주님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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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